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당분간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할 때인 이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가장 못된 왕이에요. 이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 바알은 아들 신이고요. 아세라는 엄마 신이에요. 아들과 엄마, 바알과 아세라가 세트잖아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는 아들이고 아세라는 엄마 신이에요. 여러분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또 이집트 신화라든지 뭐 이런 신화를 보면 신들끼리 사랑을 해요. 서로 좋아하고 막 이래요. 신들끼리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신이 죽기도 하고요.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인간의 삶이랑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속에 어머니와 아들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성경 읽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모자 신 숭배 사상은요, 사실은 그 고대 사회 속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종교 형식이에요. 이게 모자, 어머니하고 아들 신이에요. 모자 신, 아들 신. 이 모자 신 숭배 사상 자체가 이 고대 바벨론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그러면서 그 전체 세계 지역에, 왜냐하면 거기에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지배했었고,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계속 그 주변 일대를 다 지배했었기 때문에 이 모자신 숭배도요 쫙 퍼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자 숭배가 퍼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볼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구스라는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이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인 이 함이 누구를 낳냐면 구스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구스를 낳고 그 구스가 누구를 낳냐면 니므롯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함, 구스, 니므롯.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 정도 되는 거죠. 증손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런 어떤 족보를 기록할 때 직계 아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직계 아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을 사실 기록해요. 그래서 직계 아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직계 아들이 아니고 손자야. 손자인데도 그 손자를 마치 직계 아들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이게 성경의 이 언어적인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이 자손이란 뜻인데 그 자손이란 표현을 할 때 직계 아들 아닌 사람인, 그러니까 손자나 증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먼 후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시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강 사이에서 이게 발전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서 발전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됐어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자, 이 바벨이라는 지역이 가장 발전했는데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 니므롯이라는 용감한 장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용감한 장수. 그 니므롯은 들짐승들이 당시에는 뭐 들짐승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지금부터 100년 전쯤 100년 전쯤에 그 일제시대 있죠. 일제시대 때 호랑이를 잡는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진짜 호랑이를 잡는 부대가. 그래서 산속으로 하면 호랑이가 나오니까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호랑이만 따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막 이랬던 일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호랑이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들짐승들이 뭐 가리지 않고 먹을 것만 있다 그러면 막 마을에도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막 다 잡아먹고 뭐 가축이고 사람이고 막 잡아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는데 들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탁월한 사냥 솜씨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활을 쏘고 뭘로 내려치거나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좀 더 나가서는 그 큰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건설이 되냐면 바벨탑이 건설돼요. 바벨탑.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니므롯은 백성들을 동원해서요 돌 대신에 벽돌을 굽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집을 짓고 성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문명이에요. 문명. 문명. 여러분 그냥 돌 갖다 쌓는 거는 문명이 아니에요. 문명일 수 없어요. 그거는 개미도 개미 입장에서 보면 큰 돌을 옮기는 거예요. 개미 집 질 때. 그죠? 그건 문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거를 벽돌로 굽는다는 거는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문명이 되는 거예요. 문명.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벌써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또 이 바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벽돌 굽는 일을 해요. 대단한 거죠.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는 당시 바벨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왕과 같은 존재로서 백성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탑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자신의 그 탑을 통해서 자신을 그 중심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을 집결하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저 사람 통해서 저게 쌓아졌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이 있어요. 광개토대왕이 이룬 업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심은 누가 있냐면 세종대왕이 있고 광개토대왕이 있고 이수신 장군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뭘 했다 그러면은 그 바벨탑이 이랬으면 이거를 한 그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야. 그럼 그 사람의 영광과 영화 이게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피라믹 같은 거 있잖아요. 피라믹 같은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어떤 왕시대에 이걸 쌓고 어떤 왕시대에 이걸 쌓고 이런 게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니므롯과 그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다.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졌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바벨탑 때문이에요. 예? 그 전에는 언어가 똑같았어요. 언어가 똑같았는데 근데 이때부터 언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이 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대단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거의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인물이 이 니므롯이었는데 이 니므롯이 죽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 죽게 되는데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는 사람, 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니므롯 자체가 거의 왕 신적인 존재, 또 왕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추앙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 부인, 왕비죠, 왕비. 왕비가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므롯이 죽은 것이 아니라 태양신이 됐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죽은 게 아니라 태양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고 요즘 뭐 누가 그걸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불과 얼마 여러분 10년 전에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여러분 김일성 죽었을 때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좀 보셨어요?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은 나이가 되게 어리신 거고 보신 분들은 기억에 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김일성이 죽었을 신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었어요.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있었어. 그게 그냥 그 조선 걔네들 신문 있죠. 북한 사람들 신문. 거기에 왜냐하면 그리고서는 땅이 안 묻잖아요. 그리고 지금도요 고대로 냉동 보관해가지고요 고대로 얼굴이 고대로 있어요. 그게 그거 유지하는 것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답니다. 그들의 금수산 궁전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궁전 안에 그 시체를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저 사람들 웃긴다 이러지면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이에요. 아,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세미라미스가 백성들에게 니무롯은 죽은 게 아니라 태양신이 됐다. 태양은 항상 비치잖아요.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당시에는 뭐 참 이 원시 시대니까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사실을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 일찍 죽은 남편인 니무롯의 후광을 입어서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무롯을 대신해서 통치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후광을 입어서 누가 통치하냐면 이 세미라미스가 자신이 그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가지고 자신이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생아를 갖게 돼요. 사생아를 갖게 되는데 이 여왕인 세미라미스는 그것을 감춥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남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춰요. 이 감추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신인 니무롯이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을 했다. 니무롯이 환생을 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고대 사람들은 교육도 안 받고 원시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모르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인 니무롯이 나한테 다시 내 뱃속에서 환생을 한 거다 라고 해서 그 태어난 아들을 담무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담무스라는 이름을 이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태양신인 니무롯의 환생체인 이 담무스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무스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니무롯의 환생체니까 담무스를 섬겨야 된다. 니무롯이다. 이 니무롯이나 똑같다. 그래서 태양신인 니무롯의 이름들이 좀 어렵죠. 니무롯의 환생체인 담무스를 섬기고 자신은 신을 낳았잖아요. 신을 낳았으니까 뭐가 돼요? 성스러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스러운 어머니로서 거룩한 어머니로서 여러분 거룩한 어머니를 두자로 하면 뭐예요? 성모죠. 성모. 거룩한 어머니로서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에서부터 사실은 이 모자 태양신을 비롯한 태양신 숭배와 비롯한 이 모자 숭배 사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렇게 해서 모자 숭배 사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태양신 숭배와 함께 모자 숭배, 태양신과 모자 숭배.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어요. 태양신과 모자 숭배가 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자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모자 숭배 사상은요, 이 바벨탑 붕괴로부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모자 숭배 종교도 함께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각 나라에 있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시작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로스라고 불려요. 어머니가 이시스, 아들이 호로스예요. 똑같이 안고 있죠. 아기를 안고 있죠. 이렇게 섬기고 숭배되어지고 수메리아 쪽에서는 수메리아나 중국이나 인도와 그리스에도 이름만 다르지 모자 숭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자 숭배가. 특히 중국에 있는 모자 숭배도 있거든요. 이 중국에는 뭐라 하면 식무라고 해요. 식무. 마치 성모 같아. 그렇죠? 식무 이렇게 해요. 모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중국에도 바로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 맨 끝에 있는 그림이에요. 맨 위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 역시 같은 선상에서 생겨난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조각상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와 뭐 같아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보다 더 먼저 시작된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세미라미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사실은 이 둘은 너무나, 여기 지금 몇 개 지금 형상이 있는데 닮았는데 사실은 다른 형상이에요.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형상은요. 자세히 보면 거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세미라미스라고. 세미라무스, 그 다음에 니무롯. 아까 우리 성경에 나온 니무롯 있죠? 니무롯인데 원래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죠. 근데 니무롯을 대신한 담무스예요. 자,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예요. 그리고 오른쪽 왕관이 없는 여성, 왕관이 없죠? 왕관이 없는 여성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아래쪽에 지금 길게 돼 있는 그림이 있어요. 두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세미라마스와 담무스 맞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미라미스 자체가 여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도 왕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성모와 예수예요. 여기 근데 똑같이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미라미스에서 고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게 그 뿌리가 거기인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 박해받는 그런 종교였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신약성경과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 같은 거 봐도 전혀 성모 숭배는 없어요. 성모 숭배에 대한 거는 요만한 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위기도 전혀 없어요. 사도들이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전혀 없어요. 초기 기독교는 없었어요. 그런 게 순수했어요. 그냥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냐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박해받다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아,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해버려요. 국교로 그냥 공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광활한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각 나라에 있는 종교들 중에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모자 숭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다 있는 거예요. 로마에도 있고 그리스에 있고 뭐 아프리카 뭐 이집트에도 있고 뭐 저쪽 바벨론 쪽에도 있고 다 모자 숭배 사상이 다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을 보고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이 모자 숭배에 대한 이것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콘스탄틴에 대한 학자들 간의 평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이 콘스탄틴이 그 부분을 이용한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확답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교를 이제 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교회 조직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상을 기독교 안으로 혼합을 시켜서 이것을 어차피 모자 숭배인데 그 어머니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꿔간다면 로마 제국 하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성경도 별로 없고 뭐 성경 책 자체가 없잖아요. 막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 신앙이 엉망인 거죠. 엉망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없었을 때는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누가 뭐 얘기해주면 그게 신앙이 되고 막 이렇게 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분인데 그분이 성모지 거룩한 분이지 그래서 섬기려면 마리아를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섬기려면 마리아를 섬겨라. 그리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종교를 바꿀 수 있겠다. 모자 숭배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드넓은 세계 대제국인 로마를 이끌 방법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성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형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4세기부터예요. 4세기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정치와 종교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정치와 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요즘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좌파 목사님이라서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님이 우파 목사님이라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은 우리가 큰 문제와 큰 잘못이 없는 한 정치적인 신념과 이해는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정치와 종교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정치적이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정치적이 되면 기독교는 타락하게 돼요. 너무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교인들도 여러분 이념과 여러분 정치적 신념과 이념 때문에 신앙 까먹지 마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아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지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면 반대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즘 성도들 중에서도 젊은 성도들 중에서도 뭐 좌파다 우파다 이거 너무 따지고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져요. 신앙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성경보다 먼저가 되고 신앙보다 먼저가 되면 그런 사람들 신앙 다 까먹어 보여요. 교회 다 혼란스러워서 교회 문 닫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걸 만약에 우파든 좌파든 누가 얘기한다 거절할 수 있어야지. 거부할 수 있어야지.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정치적 신념 교회에서 괜히 얘기하고 정치적 신념 따라 가다가 여러분 신앙 까먹고 교회 시험 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최소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붙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교회가 정치적인 힘이 생긴다? 타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지금 로마에서 국교가 되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이게 국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도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사실 미국이 더 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국교가 되면은 사실은 부작용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짜 신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지금 중국이 오히려 더 순수한 거예요. 중국은 막 여러분 십자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시진핑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막 선교사님들 지금 다 추방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초기 시대 때 초대 교회 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전역으로 퍼진 거. 왜 콘스탄틴이 로마의 종교를 국교로 했겠어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아니니까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때부터 4세기입니다. 기억하세요. 4세기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그 이후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은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 로마의 주교가, 그때는 교황이 없었죠. 이 사람들은 최초의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언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언제 얘기했냐고. 그거를 이제 뭐 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교황이었으면 예를 나중에 이런 얘기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오히려 베드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교황을 어떻게 책망해요? 바울이 늦게 맨 늦게 사도된 사람이 어떻게 교황을 책망해요?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같은 사도끼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낸 겁니다. 4세기 때부터 주교가, 로마의 주교, 로마시에 있는 주교 있죠?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을 관할하는 그 주교가 교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조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교회와 정치가 결합해서 탄생한 우상숭배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마리아 숭배를 경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있죠? 그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많고 학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기독교 회의를 열었어요. 431년입니다. 431년에 뭐라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을 낳은 건 맞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한다면 이게 신적인 존재를 추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을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 위배돼요? 어떤 근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그죠? 3장.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요. 의를 행하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 안에는 마리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지 마리아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1854년 이 교황이란 사람이 마리아는 성모니까 무죄하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죄가 전혀 없다. 왜냐면 신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되려면, 신으로 섬기려면 죄가 있으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죄 잉태설을 얘기했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교리가 탄생을 합니다. 1950년에는 마리아의 부활 승천설이 생겼어요. 마리아도 죽었어요.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게 1950년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카톨릭의 교리예요. 1962년에는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이 선포됩니다.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는 거죠. 예수님만 난 거지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예수님의 동생들 낳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하게 해요. 왜 모자 숭배가 시작됐다고 했죠? 모자 숭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으니까 자신이 여왕이 돼서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태어난 아들과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그 사상이 바로 모자 숭배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바빌론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각 나라와 종족마다 이름만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4세기부터는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킨, 그래서 우상숭배가 돼버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숭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갖고 카톨릭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모자 숭배 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 17장 이후부터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뒷부분을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1절 말씀을 볼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는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이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아합은 이전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의 왕들은 황금 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여호와라고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아합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더해요. 더 더해서 바알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만든 인물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특히 그는 이 페니키아의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인 엣바알부터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맡게 됩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로부터 바알 우상을 잔뜩 가져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이 왕궁에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나중에 우리가 18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월급 받는 사람이 85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왕궁에서 이세벨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왕궁에서 길러지는 제사장들이에요. 굉장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있는 이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개관적인 걸 좀 살펴볼게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와 같은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모자신입니다. 이게 모자신이에요. 가나안 성경에 나오는 모자신. 모자신인데 바알은 아들이고 아세라는 엄마예요. 자,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과 뭐가 같이 오죠? 비, 번개, 바람 이 같이 오죠. 그래서 농경의 신은 뭐를 주관하냐면 비를 주관하는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서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 신인 아세라는 무슨 신이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고대 부족 사회에서 부족의 힘은 뭐냐면 인구요. 인구가 부족의 힘이에요. 수시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힘들게 농사지은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약탈당하고 부족원들이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일부 다처제 제도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나 자녀가 적은 것은 부족의 생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세라 같은 신은 너무나 필요한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창세기만 봐도 족장,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있죠? 아브라함이 족장이죠? 그 다음에 누가 족장이에요? 이삭이 족장이죠? 그 다음에 누가 족장이에요? 야곱이 족장이죠? 근데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열두 아들을 낳을 때 경쟁하듯이 막 낳잖아요. 그래서 열두 명까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당시 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낳는 사람이 사랑도 받고 많이 낳는 사람이 복도 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녀가 적다, 이거는 부족의 생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그 신이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고대 가나안 땅에 가장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 신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내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신이에요. 그 신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신인데 그냥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겠어요? 간단해요. 여호와에 비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신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다산은 성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신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주는 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모자 숭배의 시작인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숭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세미라스미스의 왕권에 대한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 숭배의 뿌리가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자 숭배가 있는 곳에 핵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탐욕. 탐욕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탐욕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농경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인 바알 숭배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 숭배자 아합 왕에게 오늘 보면 1절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자, 왜 엘리야가 자기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이 농경의 신이죠. 그죠? 비가 오게 하는 신이에요. 뭐예요? 바알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을 심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바알을 의지하고 숭배했던 백성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같은 풍요를 의지하거나 아세라와 관계된 성적인 쾌락에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들이 쫓던 이 시대의 바알과 이 시대의 아세라에게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몰락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런 가치와 믿음이 바뀌면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이런 게 안 바뀌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이 가치가 바뀌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팍 망하잖아요. 물질적으로 팍 망해서 예수 믿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뜨거워요. 이제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죄 속에 빠져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을 정 아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려야 사실 이게 가능한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말대로 드디어 가뭄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동물의 그 사체를 개걸스럽게 먹는 청소부죠. 청소부. 그 개걸스럽게 그 사체들을 먹어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요. 자기 새끼를 제대로 안 돌보는 새래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잘 안 돌봐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누굴 먹여 살려요? 엘리야를 먹여 살려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나르고 신의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또 다른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여러분을 먹이고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21세기 까마귀는 굉장히 커요. 조금 고기 조금 요만큼 나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전혀 예상 밖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경험하지, 전혀 예상 밖에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의 사람이 나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죠. 생각지도 않, 오히려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의외의 곳에서 그냥 나를 돕는 손길들이 까마귀예요. 까마귀.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셔 쟤 좀 도와줘라, 쟤한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라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얘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풍요의 신을 심판하시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거는 한순간에 우리 앞에서 구름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읽고 마칠게요. 다 끝났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끝났어요. 잘 참았어.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 부산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뭐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좀 해야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상 밖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연말에 우리가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간증하면 이 그런 분들이 아마 간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과 환경과 이 세상에 있는 풍요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훅 하고 한 번에 싹 불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풍요의 신이 비를 못 내려요. 그 풍요의 신이라고 비를 내리는 신이요, 비 한 방울도 못 내려요. 이슬도 못 내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버리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